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삶의 안 좋은 패턴을 만들어서 자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악순환이지요. 그런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도 이 주변에서도 간단한 예로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부족하고 해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생활이라든가 생활습관을 고치면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재정적인 패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특히 여자분들 많이 겪어보셨습니다. 다이어트, 악순환이죠. 맨날 다이어트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 좋은 하나의 패턴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의 패턴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쉽게 반복하기 쉬운 신앙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사기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우상 숭배입니다. 악순환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가나안 토착 신앙과 신앙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바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있은 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계시지요. 세 번째 패턴은 바로 탄원입니다. 이렇게 징계가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은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희를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다시 첫 번째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때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이 패턴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교인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상당수 교인들이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일함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지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주를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그러고서 회개하고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패턴, 악순환의 패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나쁜 패턴을 고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악순환, 사사기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인 바로 우상 숭배 배교의 고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문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든 지도자와 그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고생한 세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막의 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온통 광야요, 온통 사막이요, 온통 적군들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고 자란 이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막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막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신들은 참신들이 아니지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으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겜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여서 언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식작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11절, 12절, 13절에도 나오고요. 3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나오고 이 사사기들에서 그 구절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은 아까도 본문에서 나왔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남성신으로서 농사와 풍요의 신이고 또 아스다롯은 여성신으로 다산의 신이죠.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것을 섬기는 행위는 굉장히 음란하고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형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가 현대인의 가장 흔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난리 났지요. 또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상태에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싸움을 너무 치열하게 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악순환 두 번째 고리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들러서 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너무나 눈에 빤히 보이는 길로, 이쪽이 아닌데 저쪽 길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로서 징계하지 않을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 생각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친구가 바로 고아 출신입니다. 이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로서 어렸을 때에 부모가 있는 친구가 가장 부러웠을 순간,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것이 의외로도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야단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잘했을 때에 칭찬해 줄 부모도 없지만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 칠 부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모가 있는 친구들은 부모에게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있는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부모와 바깥에서 맛있는 외식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좋은 학용품도 쓰는 것, 이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야단 맞은 것이 오히려 부러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상관없을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 바로 유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한 대 회초리라도 준비할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구나. 이렇게 믿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압제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시 자기 스스로가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동화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야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자유한 것을 여러 번 보셨습니까? 아니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악순한 세 번째 고리는 이스라엘의 탄원이고 네 번째 고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지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에는 꼭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3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거기에 하나하나 세미하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이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큰, 너무나 큰 위기에 자초했지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눈덩이에 빠진 인간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극은, 아니, 이스라엘의 비극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평안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다시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분통 떠집니까? 19절 한 절 더 보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배아음 망덕도 유분수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악순환하고 있는 이 고리를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끊을 수 있었으면 이미 사사시대에 끊어졌겠지요. 우리의 노력과 그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종류의 우상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우상인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를 단호히 건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 집중해야 될 두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인간관계도 피상적으로 변하기 쉽고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하고 비상적으로 맺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역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툴툴 일어나서 털고 TV 켜서 예배 보는 것,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혹시 여러분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형식, 마음만 있으면 된다. 형식은 어떠면 어떠냐. 결코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독대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러닝샷 바람에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지요. 항상 붙어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 전에 주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죄성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소욕보다는 바로 육체의 소욕, 이 죄성에 너무나 넘쳐서 넘어질 때가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성령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항상 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